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일본과의 현안은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순방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당국자들과의 만남에서 지소미아 문제도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8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공식 종료될 예정입니다. 나루히토 일본 천황의 즉위를 기념하는 카퍼레이드가 10일 도쿄 도심에서 거행됐습니다. 천황과 마사코 항우가 탄 무게차는 오후 3시쯤 황궁을 출발해 미나토구에 있는 아카사카 거처까지 약 4.6km 구간을 시속 10km 속도로 30여 분 동안 이동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내각 대신들이 탄 자동차들이 천황 부처의 차량에 앞서 움직였고 그 뒤로는 황족들이 따랐습니다. 행렬이 벌어진 길가에는 아침 일찍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공영방송 NHK 등이 현장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가운데 연도에 선 시민들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카퍼레이드는 천황 즉위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퍼레이드를 외국 사저들을 초청해 공식 즉위 의식을 열었던 지난달 22일 진행할 계획이었다가 직전에 발생한 19호 태풍 하기비스 등 피해를 고려해 이번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 매장량 530억 배럴이 넘는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0일 발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이 반가운 소식을 국민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고 이 대형 유전은 이란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가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조그만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반관영 파스통신이 전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을 향해 경제 제재를 아무리 퍼부어도 이란의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530억 배럴 유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은 알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유전으로 이란 국민들의 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유 금수를 비롯한 제재를 복원시킨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란 내의 원유 매장량은 약 1,50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새 유전은 기존 매장량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독일 정부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에 다시 한번 사과하고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9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만 문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1월 9일은 독일 역사에서 운명적인 날이라면서 1938년 벌어진 유대인 탄압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자 1938년 유대인 탄압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수정의 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치는 하룻밤 사이에 유대인 상점과 유대교 회당 수천 개를 파괴시켰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이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문명에 대한 파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찾아다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언. 결국 밀러 대위와 부대는 그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라이언이 동료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하자 밀러 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아, 널 찾느라고 동료가 둘이나 죽었어. 알겠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8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주연으로 톰 행크스, 맷 데이먼 등 유명 배우들이 연기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격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이라는 한 병사의 구출작전을 생생하게 묘사해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했는데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지금 만나봅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북부 오마하 해변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된 상황과 두려움에 무기력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을 응시하는 밀러 대위, 그리고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두려움에 지친 그의 대원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쓰러져갑니다. 마침내 밀러 대위를 비롯해 그들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옥과 같은 사투 끝에 해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같은 시각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전황 속에서 미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형제 모두 이 전쟁에 참전한 라이언가에서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3형제가 이미 전사하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되는데,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라이언 부인을 위해 미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결국 사령부에서 막내를 찾아 집으로 보낼 임무는 밀러 대위에게 부여되고, 이건 지금껏 수행했던 임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거였습니다. 밀러는 6명의 대원들과 통역병 어팸 등 새로운 팀을 구성해 작전에 투입됩니다. 라이언의 행방을 찾아 최전선에 투입된 밀러와 대원들은 미군에게 접수된 마을을 지나던 중 의외로 쉽게 그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임무 완수의 기쁨도 잠시, 그는 제임스 라이언과 성만 같은 다른 인물로 밝혀지는데요. 다음 날 밀러 일행은 우연히 한 부상병을 통해 제임스 라이언이 라멜 지역의 다리를 사수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재는 독일군 사이에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8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대원들은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밀러 대위는 부하들을 설득해 다시 라이언 일병이 있다는 곳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독일군과의 간헐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결국 밀러 일행은 라멜 외곽 지역에서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죠. 하지만 라이언은 다리를 사수해야 할 동료들을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존 윌리엄스 그리고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The Last Battle,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네 번째 작품입니다.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이 영화가 미친 영향은 아주 큽니다. 시들어가던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쟁 영화의 유행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큰 규모의 전쟁 묘사는 2000년대 전쟁 영화들이나 게임에 큰 영향을 줬죠. 실제 참전 용사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때와 달랐던 건 냄새뿐이었다라고 말한 인터뷰가 유명합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또 도입부의 참혹하고 실감나는 전투 장면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제 2차 세계대전 전쟁터를 찍은 것처럼 사실적으로 담은 이 장면들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촬영한 야누시 카민스키가 촬영을 맡았습니다. 카민스키는 카메라 렌즈에서 보호막을 벗겨내 1940년대의 느낌을 살리고 배우들의 움직임에 사실감을 더했는데요. 마치 관객이 직접 해변에 상륙한 것처럼 느껴지는 뛰어난 현장감을 자랑하고 있죠. 영화 소리면에서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이 장면은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폭음 때문에 청각이 들리지 않는 인물의 상태를 소리를 없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상륙 장면은 아일랜드의 커라클로 해변에서 4주간 촬영됐다고 합니다. 1,000명에 가까운 보조 출연자들이 동원됐는데요. 그중 20명에서 30명은 실제로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에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참고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로버트 카파는 전설적인 종군 사진기자로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상륙을 맡은 제1파 부대와 함께 해안에 상륙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100여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인화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됐고요. 이 중에서 건진 10여 장을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에 참고했다고 합니다. 카파의 사진은 사실상 유일한 전투 현장 사진 기록이었죠.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주제곡입니다. 오마하 비치, 오마하 해변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는 톰 행크스, 에드워드 번즈, 톰 사이즈모어, 빈 디젤, 맷 데이먼이 등장하는데요. 약 3시간에 달하는 장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단 60일 만에 촬영됐다고 합니다. 촬영 전 톰 행크스를 비롯한 출연자들은 실제와 같은 연기를 하기 위해 실제로 해병대 대위의 데일 다이에 협력하에 신병 훈련소에서 동등한 훈련을 10일 받게 됐는데요. 라이언 역의 맷 데이먼은 신병 훈련의 멤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습니다. 10일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구출대 일원들이 라이언 일병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훈련에 마친 배우들은 쉴 새 없이 2주에 달하는 전투 장면에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촬영지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서두의 오마하 해변 상륙작전의 장면은 아일랜드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실제 오마하 해변은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미술감독 톰 샌더스는 몇 주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촬영장을 찾아 비슷한 해변을 아일랜드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일랜드 육군은 추가로 250명의 예비군을 촬영에 빌려줬는데요.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이 예비군들 대부분은 멜 깁슨의 브레이브하트에도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 기관총의 총성은 진짜 총소리를 녹음해 사용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흥행 이후에도 2002년 캐치미 이프 유 캔, 2004년 터미널을 통해 감독과 배우로 두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세 작품의 장르가 판이하게 다름에도 모두 흥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스필버그의 연출력과 행크스의 연기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2015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스파이 브릿지에서도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라이언 일병 역을 맡았던 맷 데이먼은 후에 제이슨 본 영화 시리즈의 주연 배우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Him to the Fallen, 전사자들을 위한 찬가 함께 듣고 오시죠. 아이언 일병 구하기는 두 개의 실화와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에 의해 감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1944년 6월 6일 당시 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휘 아래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고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진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죠. 특히 당시 상륙작전의 요충지였던 오마하 해변은 미군의 몫이었고요. 작전 수행 중 수많은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에 등장하는 27분간의 해안가 전투 장면은 바로 그걸 재현한 겁니다. 두 번째 실화는 전선에서 일반 병사를 구출해온다는 기본 줄거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각본가 로버트 로뎃이 1994년 미국의 남북전쟁 기념비를 관람하던 중 문득 떠올린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원작자이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역사 자문위원이기도 한 스티븐 앰브로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2차 대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출신으로 2차 대전에 참여한 닐란드가의 4형제 중 3명이 노르망디와 미얀마 전선에서 사망하자 미군은 종군 목사 프란시스 샘슨을 파견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프리츠 닐란드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Revisiting Normandy, 노르망디를 다시 찾다. 함께 들어보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총 제작비 6,5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비평가들의 비평과 흥행을 볼 때 성공적인 영화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북미 약 2억 1,600만 달러, 해외 2억 6,500만 달러까지 합하면 모두 4억 8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1999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음향 효과상 등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1999년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Find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찾기 들어보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차 대전이 인류의 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 종종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영화 1941, 태양의 제국, 독일 사업가가 유대인을 구하는 내용의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2차 대전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스필버그는 데뷔 이후 1970년대에는 주로 오락적 장르 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대규모 세트와 많은 수의 인력이 소요되는 블록버스터 감독으로 명성을 누리는 동시에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대표작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 시기에 스필버그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순간조차도 마지막까지 발휘되는 인류애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후 2000년대를 넘어서며 마이너리티 리포트, 캐치미 이프 유 캔, 터미널, 우주전쟁, 민헨,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링컨을 연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어떤 말이 필요한가? 전쟁 영화 중 최고다, 초반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은 전쟁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이다. 그 어떤 평가도 부족하네요. 전쟁의 잔혹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영화다. 감동적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신문 가디언 평론가는 전쟁의 트라우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담한 휘황찬란한 연출과 액션, 가슴 아픈 드라마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했고요. 미국의 엠파이어 평론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강력하고 단호한 전쟁 영화다. 전쟁의 비인간성과 주인공들의 인간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대단히 인상적인 영화로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밀러 대위, 그거 알아? 부하가 죽어나갈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말하곤 해. 그의 죽음으로 다른 둘, 셋, 아니 다른 10명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어쩌면 100명일 수도 있고. 부하가 몇이나 죽은 줄 알아? 호버스, 몇 명인데요? 밀러, 94명이야. 그건 내가 그 10배의 사람들을 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안 그래? 아니면 20배의 사람들을 구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간단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임무를 합리화하는 거지. 호버스, 그런데 이번엔 한 명을 구하는 거예요. 밀러, 라이언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고향에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거나 수명이 긴 전구를 만든다거나 말이야. 라이언을 구하러 가는 임무 수행 중 아끼는 부하를 잃고 나서 밀러와 호버스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인데요. 수행 중인 임무에 대해 느끼는 회의와 의문, 하지만 그들이 구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신랄 같은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밀러 대위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며 라이언에게 유언을 남기죠. 제임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못 가지.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이라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소수 정예 부대원들을 주인공으로 한 전쟁 영화였는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중 오마하 해변 전투 장면의 생생한 묘사로 전쟁의 공포를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밀러 대위는 군복무 전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였죠. 하이스쿨 티처, 고등학교 선생님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셀리 크리스틴 라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d liftoff of STS-7 and America's first woman astronaut. And the shuttle has cleared the tower.
1983년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랄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STS-7이라는 이름의 사명을 띠고 왕복선에 탑승한 우주인은 5명, 그중에는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셀리 라이드도 있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이미 1963년과 1982년에 두 여성 우주비행사를 배출한 바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셀리 라이드가 최초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된 라이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우주 비행사로서 그리고 물리학자로서 우주 개발과 과학 교육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특히 젊은 여성 과학도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1951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데일 버델 라이드와 어머니 캐롤 조이스 라이드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산타모니카 대학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성 교도소에서 자원 상담사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이드 가족은 퍽 기독교 신앙이 돈독한 집안이었습니다.
셀리는 공부도 참 잘했다고 합니다. 운동도 잘해서 남학생들과도 곧잘 시합을 했고요. 테니스가 특히 뛰어나서 미국 고위 랭킹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셀리는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학생이 과학 분야로 나간다는데 부모님들은 좀 꺼리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셀리 라이드는 한 인터뷰에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희망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they would go ahead and support me, whether it meant taking me to science museums or cool science events or talking to my teachers.
부모님들은 각종 과학 행사에도 데리고 가고 교사들을 만나 딸의 과학 공부에 대해 논의도 했다고 하네요.
이 학교도 명문을 다녔는데요. 스와스모어 대학에서 3학기를 공부한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 그러니까 UCLA에서 물리학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서부 최고 명문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로 옮겨서 영어학과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라이드는 계속해서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천체 물리학과 자유전자 레이저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주인이 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1977년 어느 날인데요. 학교 신문에서 우주인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광고를 실은 건데요. 광고를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라이드는 당연히 지원서를 냈지요. 자, 그런데 25명을 뽑는데 지원자는 무려 8,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극심한 경쟁을 뚫고 라이드는 드디어 우주인 훈련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라이드는 미국 여성 인구가 전체의 53%인데 그중 우주인으로 발탁된 데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드는 1978년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에서 집중적인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의 활동, 낙하산 훈련, 수중훈련, 우주복을 입고 물속을 헤엄치는 등 우주인이 되기 위한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셀리 라이드가 우주 비행사로 발탁되자 언론들은 최초의 미국 여성 우주인의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기자는 우주 비행이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등 답변하기 민망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드는 오직 우주 비행사로서의 역할에만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셀리 라이드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주여행에 투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이드는 제1차와 2차 우주왕복선 계획에서 지상 캡슐 통신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에서 위성을 궤도에 띄울 때 사용할 로봇 8의 작동법을 훈련받았습니다.
1983년 6월 18일 32세의 셀리 라이드는 드디어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에 탑승해 지구 궤도로 날아갔습니다.
American woman astronaut Sally Ride into space and into history.
She was grinning with excitement even before she left Earth.
당시 발사장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라이드 셀리 라이드, 날아라 셀리 라이드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나와 셀리 라이드를 응원했습니다. 라이드는 우주로 날아가는 순간이 대단히 흥미롭다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천정을 걸어 다니는 것도 재미있고 벽을 걸어 다니는 것도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eing able to walk on the ceiling was fun. Being able to walk on the walls was fun.
이때의 챌린저호 임무는 STS-7이라 명명된 것인데요. 화물칸 내에서의 각종 실험과 통신 위성 두 대 설치, 약학 실험 등이었습니다. 라이드는 특히 로봇 팔을 이용해서 위성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라이드는 한 인터뷰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biggest impression to me was how fragile our Earth looks. And I could not believe how thin it was, how thin our whole
우주에서 본 지구가 얼마나 얇은 대기권으로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보호막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손상되기 쉬운 것인지 염려가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은 1984년 두 번째로 왕복선 챌린저 STS-41B호를 발사했습니다. 이 13번째 왕복선 여행이었던 이때는 승무원이 7명으로 어느 때보다 인원이 많았고 셀리 라이드도 다시 여기 합류했습니다.
Houston now controlling roll maneuver. Roll maneuver confirmed. 15 seconds. Good roll confirmed by mission control.
이 여행은 또 한 명의 여성 우주인 캐슬린 설리반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이 참여하는 왕복선 비행이 됐습니다. 이번의 임무는 지구 방사능 수집 위성 배치, 우주 유영을 통한 궤도에서의 연료 재주입 실험 등이었습니다.
챌린저는 197시간여 동안 지구를 132회 돌고 10월 13일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라이드는 우주 공간에서 총 343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그 후에도 세 번째 비행 STS-61M을 위해서 8달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복선 챌린저가 공중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임무는 취소가 됐습니다.
대신 라이드는 사고 조사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선정돼 비극적인 참사의 원인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1989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물리학 교수 겸 캘리포니아 우주연구소장이 됐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지구와 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1년에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프로그램과 출판물을 제작하는 셀리 라이드 과학재단을 공동 설립하고 소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라이드는 동료인 톰 엘리자베스 오셔너시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책 5권, 우주와 관련된 책 10권을 저술했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여러 가지 상도 받았습니다.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과 미국 우주비행사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됐습니다. 셀리 라이드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들도 생겨났습니다.
2006년 12월 아놀드 슈왈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라이드를 캘리포니아 명예의 전당에 등재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으며 우주 과학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셀리 라이드는 2012년 7월 23일 61세로 타계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17개월 만이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사망한 후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가장 높은 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하면서 어린 세대의 소녀들이 별에 닿을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인물이라고 셀리 라이드를 치하했습니다.
We salute innovators who push the limits of science, changing how we see the world and ourselves. Growing up, Sally Ride.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셀리 크리스틴 라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쌓이는 낙엽과 함께 추위도 껑충 찾아왔습니다. 집 안팎에서의 보온과 또 난방에 신경을 쓰게 되는 때인데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고 겨울엔 추위를 피하면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하고 발전해온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미국 가정의 난방 준비.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살고 있는 50대 앨리스 씨. 지난주부터 난방을 시작했답니다.
We set our temperature at 68 degrees during the winter, and that's a nationwide effort to try to save energy as much as possible.
우리 집 겨울철 실내 온도는 68도입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온도이고 또 난방 비용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겨울철 집의 실내 온도를 화씨 68도, 섭씨 20도 정도로 설정해 놓았다는 60대 밥 씨도 지하에 있는 난방 장치에서 방마다 따뜻한 공기를 보내주는 중앙 공급식 난방을 하고 있답니다.
We keep it cool. I like it. I don't want to spend too much money.
네, 조금 시원한 정도라고 할까요? 내가 시원한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난방비 절약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온도를 더 내려놔요. 한 60도에서 62도 정도로. 낮에는 화씨 68도, 섭씨 20도의 온도를 맞춰놓고 밤에는 섭씨 15도에서 16도 정도로 낮춰서 조금은 선선한 느낌이 드는 상태로 난방을 한다는데요.
It is. It's chilly, so we wear sweaters. And put on heavier clothing in the winter time.
네, 그래서 이렇게 스웨터도 입고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는 거죠. 에너지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더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겨울철 난방 온도를 화씨 70도 이하, 섭씨로는 20도 이하가 적당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가정의 난방 방식.
들으신 대로 요즘 미국 가정은 대부분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이나 별도의 공간에 냉방 또는 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화로 역할을 하는 기기나 전기 설비를 해놓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열기를 만들어서 개별 가정마다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공기를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싱글하우스나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개인주택도 지하실이나 별도의 공간에 방이나 거실, 욕실, 주방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설정해놓은 온도에 맞춰서 주위 기온이 높을 때는 차가운 공기를, 낮을 때는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 또 유사한 방식으로 주방이나 욕실에서 1년 내내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기를 가동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합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열에너지도 만들어내고 물을 끓이는데 천연가스, 전기, 난방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외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선 요즘 난방유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집 밖에서 고기를 굽거나 조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석탄을 재료로 했던 탄연료, 차콜 같은 것은 박물관에서나 볼만한 유물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Charcoal. Is that right? Oh my goodness.
석탄을 쓴다고요? 정말요? 미국은 아니에요.
In America, they did use they had the coal. You're right. They did have coal. And it was probably like my grandparents.
미국도 석탄을 썼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니까 한 1920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현대식 난방으로 다 바뀌었죠.
미국의 난방 역사.
미국에서 난방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1800년대 초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제일 먼저 건물 난방을 한 곳이 1816년에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입니다. 또 백악관 의회 건물에 증기 난방 장치가 설치된 것은 1840년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대류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하실의 화로에서 건물 안 각 공간으로 연결된 통로로 난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죠.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 등 1920년대 당시 미국의 사회상을 담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도 담겼던 그 나무 떼는 벽난로가 유일하면서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1800년대 초에 미국의 증기식 난방이 가동됐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미국 땅에 정착한 이후 1920년대까지도 우거진 숲에서 나오는 나무를 벽난로나 실내 화로의 뗄감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나무 대신에 석탄을 쓰는 난방도 있었습니다. 1880년대에 등장한 석탄은 시간마다 일정량의 탄을 난로에 넣어서 빨리 불을 지피고 열기를 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1950년대까지도 미국 집 굴뚝에 피어오른 그 검은 연기가 대부분 석탄 연료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증기식 라디에이터와 온수를 흘려보내서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 미국 가정에서 널리 사용됐었고요. 지금처럼 집안에서 실내 온도를 설정하는 그 현대식 온도 조절기가 도입된 것이 1930년대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미국 가정의 보편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중앙집중식 온기 난방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100년 전 1919년입니다. 석탄 화로의 열기를 전기 송풍기를 써서 각 방에 연결된 통로로 전달하는 방법이죠. 이후 물을 끓이는 보일러, 기름이나 프로판가스, 천연가스, 전기를 이용한 난방이 등장했고요. 지금까지도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고 쾌적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난방 방식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Okay, many people have fireplaces or wood burning stoves that help, you know, heat the house. Anymore, mainly it's gas.
집에 벽난로가 있는 사람도 많죠. 나무로 불을 지펴서 열기도 내고 분위기도 내지만 대부분은 중앙 난방식의 가스 연료를 쓰고 전기 난방도 있고 난방유를 쓰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가스 난방이에요.
지금은 난방 연료의 43%가 천연가스고요. 전기를 쓰는 난방은 42% 정도, 나머지는 기름이나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내는 이동식 히터, 선풍기 형태로 열을 내는 코일을 부착한 온풍기, 전기장판, 전기담요 등 다양한 난방용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난방이 있습니다. 바로 마루나 대리석, 장판 위를 따뜻하게 하는 바닥 난방입니다.
Yes, the pipes with the water in them. That's it's very nice. I've never lived with it, but
이 바닥에 설치한 파이프로 따뜻한 물이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욕실에 설치해 놓으면 샤워할 때도 따뜻하고 좋다고 하고요.
Coils that are embedded in the floor. It does it it's added.
우리도 최근에 집 수리를 하면서 큰 방과 욕실 마루 바닥에 전기 코일을 깔았어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온도를 맞춰놓으면 늘 쾌적하고 따뜻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두를 데우고 그 위에 가마솥을 얹어서 물도 데워 쓰던 한민족 전통의 온돌난방 정도는 아니지만 바닥 위에 카펫을 깔아서 찬기를 막아왔던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 요즘 바닥에서부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온돌식 난방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E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E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E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E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E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E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